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함께 찬양팀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던 청년들, 제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 뭐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약한달 정도 기간을 들여서 특별히 이제 수도권이 아닌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한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방문해서 뭐 미자립 교회라든지 그리고 어떤 여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일손이 필요한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의 필요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총 6개 지역, 원주, 태백, 양산, 여수, 목포, 부안. 다시 찾아보니까 굉장히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그 한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지역교회인데, 한달 동안 방문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예배하고, 오늘 어떻게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팀 자체가 이제 찬양팀이기 때문에, 방문한 곳에서 찬양 집회를 열기도 하고, 어린이 성경 학교, 어린이 우리 BBS 했잖아요.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지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농번기 제일 바쁠 때 이제 같이 고추도 따고 이렇게 일손을 지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방문했던 교회 중에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교회 목회자와 상의를 하던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노방전도, 말 그대로 정말 전도지 하나 들고 길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형태죠. 전도지를 들고 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 제가 10대 때뭐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갈래?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저에게도 노방전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자리가 무섭다고 제가 그 팀에서 약간 좀 리드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속에는 다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속으로 주님께 참 많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속으로 되뇌이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그 시간 전체 동안 말 그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할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섰는데 문제는 이제 전도를 할때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무슨 말을 하죠? 계속 여쭈면서 이제 속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만들어 보는데 전도지를 드렸을 때 이제 그분께서 딱 서서 정말로 이제 복음에 대한 초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진짜 내가 영혼에 문제가 있다. 함께 예수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진짜 은혜로운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적인 은혜로 이어지는 일인데 보통은 이게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한마디 정도 할수 있거든요. 그죠? 한마디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때까지 살았던 약 20여 년 동안의 그 예수님과 나의 믿음을 짧은 시간에 돌아보면서 제가 한마디 할수 있었던 그 말, 그때 제가 했던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좋으시죠? 굉장히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게 제 그때 당시에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식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의 부모님, 또 주변의 친구들, 정말 믿음의 친구들, 가정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이 제 진실한 고백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 보니까, 그 말이 의심이 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좋던가? 좋기만 하던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짠하게 바뀌지 않고 저는 분명히 제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전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마주했을 때 요즘에 미디어에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아서 하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대놓고 아주 기독교는 뭐 이권에 탐닉하는 종교다. 뭐 또 굉장히 기복신앙적이다. 이런 것을 뭐 대놓고 까발리고 그럴 때 굉장히 씁쓸하죠. 씁쓸한데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다라고 여러분은 변론하시고 여러분은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기복적이 아니라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88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에게 과연 적합한 본문일까? 아니면 이런 시편은 잠시 좀 숨겨두어야 할 그런 시편일까?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 각각의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들을 이렇게 좀 분류하고 묶어보면은 이제 탄식시 또는 애통의 시, 슬픔의 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탄원의 시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나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부르짖는 거죠.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정말 절절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죠. 그런데 그 탄원시라고 부르는 그 시들은 대부분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앞부분에는 시인의 어떤 특정한 상황, 내가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특정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발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바짓가랑이를 잡는 듯한 절절한 마음들을 표현하다가도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언약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많으시고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 맞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88편의 마지막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흑암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어둠이라는 단어로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시작했는데 보통의 탄원시들은 찬양으로, 감사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발견하는데 이 88편은 절절한 어둠으로 시작했는데 어둠으로 끝나는 시. 주석가들은 이 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다. 단 한 줄기의 위로나 희망의 빛도 없는 시다. 고독과 고통의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 시다. 그리고 가장 어두침침한 시편이다. 왜 그럴까? 저는 이 시는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의 행태를 산산히 부수어 놓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믿으면 정말 좋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사실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리진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 프레이즈를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시인이 겪는 고난은 말 그대로 시인의 그 중심 믿음들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시인의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마틴 루터는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철학을 성경에서 꾸며내는 자는 이 88편을 찢어내버려야 할 것이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시편 88편은 현대 소위 유행하고 있는 믿음을 난처하게 만든다. 건강과 부의 복음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저는 이 가장 어두운 이 시 속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다시금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그리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계획하신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자, 첫 번째 믿음인데요. 88편의 구조를 한번 따져보면 저희는 쭉 읽었지만 중간에 10절, 11절, 12절에 뭐뭐 하리까 이런 이제 질문의 형태로 나오는 10절, 11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과 중간 부분, 뒷부분이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절절한데요. 그냥 빠르게 읽어서는 그 시인의 마음이 사무치지 않죠.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말 그대로 day and night, 정말 내가 낮이나 밤이나 주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마 밤을 샜나 봅니다. 정말 낮이나 밤이나 주 앞에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밤이 새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이상 주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3절 보니까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나의 영혼에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재난이 가득합니다. 나의 생명은 수올. 수올이 뭐죠? 죽음의 나라, 어둠, 지옥 같은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나의 생명은 이 수올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도무지 사실은 내가 주의 얼굴 빛 앞에 섰어야 했는데 지금 내 처지는 수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표제를 읽을 때,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제 뭐 형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는 뜻은,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은 병의 노래, disease, 정말 몸이 아픈 그 병의 노래, 병자의 기도, 정말 죽음 앞에서 사선에 서 있는 그런 처지에서의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3절 이하 쭉 읽어보시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그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 순간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이 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한 개인의 고통, 한 개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고통이 너 나보다 안 힘들잖아, 너 나보다 100배 힘드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고통이면 고통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 나이까지 경험에 비출 때 저보다 오래 사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분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제가 가히 가늠할 수가 없죠. 어쩔 때는 제가 다 겪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제가 함께 들을 때, 목사로서 함께 그 고통의 현장을 마주할 때 제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마음 아파하며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내가 그 나이가 되면,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나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고통에 대하여 미리 겁이 나고 미리 두려운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젊을 때도 지나오셨잖아요. 30대 만에 정말 절절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20대는 어떻습니까? 20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그 20대 차가운 겨울과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대는요, 오늘 청소년들이 수양회 갈 텐데 10대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없습니까? 이번 수양회 가운데 정말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정말 그때 그 10대만에 정말 인생을 걸고 인생의 허무함과 앞으로의 방향과 그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섯 살은 어떨까요? 다섯 살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 말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꼰대가, 소비 꼰대가 이제 갈라지는 건데, 다섯 살에게도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을 해보면 어떤 인생이 망가지는 작은 나사들이 그 일평생 괴롭히는 트라우마 그리고 상처들이 아주 어릴 때, 정말 기억도 나지 않은 아주 어릴 때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발견하죠. 따라서 이 시편 88편의 고백은 어느 누군가의 특정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누구도 이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러한 정말로 답도 없이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아무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이 시편 88편이 보여주죠.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 고통은, 고통의 현실은 아주 보편적인 현실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죄인들, 구원이 정말로 필요한, 구원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변화된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 이 생명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현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그라운드, 가장 밑바닥의 공동체성입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예수님 외에 서로 다른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죠. 얼굴을 우리가 깨끗이 씻고 지금 번듯하게 차려입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그 고통의 현실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 사이에 서로서로 나누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채 쌓아올리는 바벨탑이 아니고요, 교회는 정말 나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채로 쌓아지는 바벨탑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고통에 마땅하게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이들의 공동체, 마치 목욕탕과 같은 여기 와서 씻고 다시 깨끗함을 입는 그런 공동체,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다루는, 병원에서도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수술방 아닙니까? 그 수술실 아닙니까? 그 교회는 그런 부분에 가깝습니다. 고통을 대해야 하는 곳. 예수님께서 번지르르 한, 정말 헤롯 때에 몇 수십 년간 세우고 있었던 그 번지르르 한 성전을 보시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찢어진 살 위에, 나의 피 흘린 그 피 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죠. 시인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에 컨프런트,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큰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게 자연스러운 질문 맞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길래 이랬을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자연스러운 질문이 맞지만, 그러나 안타깝지만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는, 결코 해결도 없는 씨름이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처량함과 그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함을 막 쏟아내지만 자기 자신을 결코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시인은 역설적으로 언약적인 하나님을 애써 기억하며 하나님께 화살을 막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거 불경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쏘지 말고 나를 쏴라. 나에게 화살을 쏴라. 나를 찔러라. 너희 스스로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 쏟아내라고 자기 자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자기 가슴을 치지 말고 나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들고 더 이상 스스로 애쓰지 말고 나에게 나와 쏟아내라. 사실 이 행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서 그분과 씨름하는 것,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지, 여러분 좀 기도 많이 안 했으니까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좀 채우세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 명료한 해답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마주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더 깊은 차원의 씨름 앞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긴급한 고통도 있겠죠. 정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마치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마치 말라 죽는 것 같은, 식물이 말라 죽는 것 같은 정말 지리한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시인은 본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반드시 씨름을 해야 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마땅히 씨름해야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필연적으로 다른 대상에게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또는 다른 대상을 우상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편은 역설적으로 이 시인의 견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10절, 11절, 12절 이 세 절에 병행되는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총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수사 의문문이란 반문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각 절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절,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죽어버리면 그 자가, 죽은 자가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답은 아니오죠. 아니오죠. 이 시인이 붙잡고 있는 대답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죽어버리면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겠죠. 11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다는 그 속성이 만약에 죽음의 장소와 그 멸망의 장소에서 여전히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답은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오죠, 아니오. 12절, 흑암과 잊음의 땅, 잊혀진 땅,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주인이 잊어버린 그 동전이 숨겨졌을 때 그 동전의 마음은 어떨까? 나를 빨리 찾아주세요. 그 잊혀진 그 자리에서 주의 기적과 공의가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의외로 이 현세를 넘어서는 내세, 정말로 이 땅에 호흡이 다하고 난 그 다음의 세계,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정말 그 사선 앞에서 그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로 넘어간다면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질문을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지만 이 세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인생의 가장 끝에서 끝이라 여겨지는 곳에서 하는 질문이자 간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 그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날의 그 모든 불빛이 꺼진 것 같은 그 어두움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씨름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뭔가를 붙잡고 있죠. 씨름하고 있죠. 근데 이 시인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제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닿기를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10절, 11절, 12절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중입니다. 10절, 하나님 저에게 기이한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찬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주의 기적과 공의를 나타내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정말 기도의 최종적인 그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반문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왜? 내가 너를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 저 지금 긴급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십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뭐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 근거가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뭐가 이뻐서, 내가 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야 될 이유를 찾으신다면, 만약에 찾으실 수 있다면, 찾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양, 아니 뭘 잘했다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양, 당연히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때를 쓰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외침.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도발적으로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나 이거 포기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 외침이 이 시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리고 이 절박한 순간에조차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의 깊은 눈물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도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다고요? 그렇죠. 시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오래되지 않고 우리가 끊어지는 이유는, 그리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거든요. 이 시인의 이 기도 굉장히 표현들이 거칠죠. 거친데 이 시인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것의 기도의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는 드디어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까? 비록 아주 희미하더라도, 희미해 보이더라도 이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시편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번 더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시는 얼핏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의 결말은 비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단어가 어둠으로 끝나니까 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은 표현을 만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마틴 루터의 표현입니다. 시편 88편은 영혼의 겨울 풍경 같다. 우리 영혼이 겨울을 만났을 때 그 겨울의 풍경들을 보여주는 시다. 겨울의 혹독한 그 추위, 그 시련, 눈폭풍,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그 추위, 모든 만물이 일시적으로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계절, 생명의 풍성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계절,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겨울 속에서 봄이 있는 사람들이죠. 겨울이 끝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겨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그러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께서 만물의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장차 그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힘든 고백이지만, 정말 이가 갈리는 힘든 고백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 겨울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가늠이 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봄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 어느새 시냇물에 얼음이 녹고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봄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고 그것은 아버지께 달려있으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매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때 전도를 할 때 이런 깊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그 소망을 전했으면 어땠을까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때와 어떤 성숙이라는 부분이 있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참음으로 인내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보듬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더욱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리라,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겨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새 생명 이미 시작됐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보장된 승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매일매일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누려가는 것이죠. 전도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4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렇죠. 우리가 혼인잔치, 그리고 그 잔치, 기쁨, 그것을 발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참 맞습니다. 그러나 혼인집에, 그 혼인잔치에 집중하던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걸음 속에 초상집들을 겪으며 주님의 지혜들을 배워갑니다. 시편 88편의 저자는 그 소망의 끝에 저는 분명히 어둠으로 끝난 시는 어둠으로 끝나지만 기어이 주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깊음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지금 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 상황 가운데 영원한 위로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말씀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담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의 배경에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같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편 88편의 저자와 절대 다르지 않는 모두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88편의 저자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정말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사모는 했으나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가 마치고 있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 부활의 능력을 노래하며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삼으라.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라라고서 계속해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19절은 같이 읽죠. 이렇게 같이 읽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제목의 기초로 삼고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사랑하며 소망하는 모든 성도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제가 읽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